항상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두 왕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둘 모두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아하시야입니다.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하시야 왕, 이렇게 두 왕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은 여호람 왕의 아들입니다. 부자지간이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아빠고 아하시야 왕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왕 모두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는 평가를 내리시곤 합니다. 그게 뭐 그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뜻이고요. 때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한 왕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길 혹은 아합의 지배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악한 왕을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왕은 이제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 두 왕 모두 악한 평가를, 나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왕은 모두 8년, 그러니까 아빠인 여호람 왕은 8년, 아들인 아하시야 왕은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방식 혹은 심판의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몇 군데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튼 악한 평가, 좋지 않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여호람 왕에게는 근데 아내가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바로 아합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인데 그 왕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공주인 거예요. 아합 왕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아합 왕에겐 아내가 하나 있었죠. 왕비인데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자칭했고 그 엘리야와 함께 아주 거대한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이세벨인데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죠. 남왕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남북왕국이 결혼으로 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략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정치적인 고도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으로 결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정략결혼이 사실 좀 불신앙적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정략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헤쳐나가자는 의미가 정략결혼에 숨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인본주의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뭐 1,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는 주변국들과 두루두루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펼친 전략이 오히려 나라 안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북 왕국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 아합 가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그 여러 가지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했던 그 왕국의 딸을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서 이제 남왕국이 북왕국과 함께 뭔가 이렇게 좀 나라를 좀 이끌어 가보고자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아합 가문, 아합 집안이 행하는 것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공의가 아닌 불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여호람 왕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 18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에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인데요.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뒤를 이어서 씨가 있을 것인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적통을 이은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남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약간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우리 8장 19절 아까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자막을 역시 부탁드렸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언약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남왕국, 남유다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등불을 주겠다.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그리고 늘 건전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나요? 저는 가끔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요즘의 삶에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우리 뭐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죠. 그래도 나 한 90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 사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아가는 때보다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때마다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하나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남유다 왕국에게 계속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셨습니다.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서 있는 오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근거나 토대가 있지 않다는 그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코 꺼지지 않는 은혜의 빛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위에 영원토록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본래 이 남유다 왕국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라는 두 지역이 이제 배반을 합니다. 배반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반역을 해서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에돔과 림나가 배반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에돔은 다윗 왕 때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속국으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사모하고 누렸던 그 다윗 왕 때 그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죠. 그리고 림나는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속국이 되었던 곳이 이제 반역을 하여서 독립국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남왕국 유다로부터 이제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셨던 호의의 어떤 부분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을 거두어 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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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딱 배제해버리고 인생의 걸음을 선택할 때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을 볼 때, 이 남한국을 볼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남한국과 북한국의 정치적인 힘으로 결탁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정치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장악력과 외교력에도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에돔과 림나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간 베풀어 주셨던 호의를 걷어가시는 장면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총명과 슬기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잠언에는 수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지혜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혜와 지식 총명과 슬기가 다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생명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판단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거리고 위태롭고 우리의 삶에 파열음이 들려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슬기와 총명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3절 이하에는 25절 이하에는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 여호람이 죽어요. 아버지 여호람이 죽는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22세에 대단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1년밖에 다스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 9장에는 그 아하시야 왕이 이제 망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의 엄마이자 여호람의 아내인 여성을 매우 좀 섬세하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25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여기 보면 통치기사와 맞물려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호람 왕의 아내인 거죠. 여호람 왕에게는 아내가 되고 이 아하시야 왕에게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 아침마다 또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정말 여걸입니다. 대단한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좌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여성이 성정이 엄마 이세벨하고 똑같아요. 대단히 흉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씨를 말려버렸다 이런 본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여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을 읽어가다가 묵상하다가 피식 저는 웃게 됐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표현이 그런데 모든 남성들이 사실 아내를 잘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근거가 있더라고요. 매튜엔이라는 주석가의 주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워딩을 읽겠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선택할 때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신중해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 그렇게 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하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떤 흉포하고 반하나님적인 성정을 다 물려받아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막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죠. 예,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아하시야 왕도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서 결국은 이른 나이에 죽어버려요. 1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떠올랐고요. 저희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제 자신에게 결국 그 렌즈를 돌려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묵상했냐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게 됐던 거죠.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지, 기쁨을 함께 맛보고 있는지, 온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의 척도는 우리 가족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내 가족의 표정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척도는 내 아내의 얼굴이고 내 신앙의 척도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들의 얼굴과 모습,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아달랴와 같은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아달랴와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서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는 1도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얼굴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모든 일가친척들이 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우리 부모님도 더 행복해지고 또 제가 목양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귀한 간사님들과 리더님들, 귀한 진원들의 얼굴과 표정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신앙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절대적이지 않더라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의 부모나 친척, 곤육을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는 이 아침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또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등불을 끊임없이 허락.